그 한국 일산 암센터 입원실 복도에 가면 층마다 환자를 위해서 그 재미난 유머가 있는 글들을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됩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분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데요. 근데 거기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제목이 당신 안에는 어떤 오리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당신의 아내는 어떤 오리입니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돈 버는 능력은 없어도 집에 들어앉아 살림 잘하는 그 아내라면 그 아내는 집오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내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아내는 청동오리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내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큰 돈을 벌어오는 아내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 더 벌어오라고 맨날 그 바가지 긁는 아내는 탐관 오리랍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쓸데없이 사이비 종교에 헌납한 아내는 어찌하 오리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더 골 때린 거는 여러분의 아내가 돈 많이 모아놓고 일찍 죽잖아요. 그럼 그 아내는 아싸가오리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얘기와 이 오리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참 재밌다 그래서 그냥 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지금 한 세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얘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로부터 씨 뿌리는 땅, 그 다음에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을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여태까지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설교한 두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위에 예수님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씨는 복음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자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얘기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전도해서 돌아오신 후에 거의 다섯 가정 정도가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왔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마다 24분마다 곳곳에서 24분마다 한 채의 집을 지어주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Habitat for Humanity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Habitat for Humanity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Millard Fuller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인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지만 벤처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가지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별거 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돈만 벌고 즐기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내가 깨닫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받았다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내 반드시 내 손으로 그에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내에게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1973년에 아프리카 자이레로 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1976년에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 Habitat 그 단체를 창설해서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단체로 세계 곳곳에서 24분마다 한 채의 집을 짓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는 우리가 뿌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서 하늘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된지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앗이 자라나는데 이미 주어진 씨앗에 주어진 생명력이 땅과 만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하이티 선교 가셨다 오시면서 이상한 열매 씨앗을 갖고 오셔 심으셨어요. 키워보시겠다고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맨날 이제 햇빛 잘 나오는 데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어떻게 청소한다고 치워놨다가 막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고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찾아갖고 햇빛에 놓으셔갖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그냥 흙이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뭔가 나온다면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님이 심어놓은 씨앗이 지가 알아서 거기서 자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양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뭐 잡초를 뽑아줘 그런 일을 하지만 씨앗을 싹 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과정으로 다 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거기다 카메라 놓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막 몇 배속으로 돌려서 보여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못 봅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싹에서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그런 것이 참 신비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자녀의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또한 예수를 믿고도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28절 보시면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심어놓으면 바로 곡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또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 감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감사라는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쨌든 간에 감사하겠다고. 집에 와서 감사할 것을 막 찾는데요. 남편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술에 취해갖고 들어온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범사에 감사를 해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첫 번째로는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둘째,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셋째, 저토록 술이 취했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잘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넷째,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서 주일날에 꼼짝 못해서 빈집을 봐주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가도 염려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남편에 대한 감사 기도가 조금씩 늡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이것저것이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남편이 일어납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가 와 꿍시렁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 떠드는 거야? 가만히 들어봤더니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참 별로 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것들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사용한 것이 저기 돌 다섯 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거인 골리앗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도시락 싸준 게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점심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무식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국민학생이랑 대체 학자가 쓴 문장이에요. 원어를 보시면요. 사복음서는 이렇게 읽으면 다 보여요. 대강 무슨 얘기인지 원어를 봐도. 그렇게 간단합니다. 문장 구조가. 근데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 보시잖아요. 주어가 어딘지 찾기 힘듭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이는 사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러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씨앗도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전도 세상자들 또 안 믿는 그 배우자들 정말 신앙생활 못하는 자녀들 이렇게 바라보면 한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교회나 직분자들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은 조그마한 씨앗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싹을 틔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싹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요. 말이 애들이 말을 지겹게 안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 들었어요. 사고만 치고 다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전도사한테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사고를 치든지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고요. 딱 6시에 만약에 모임이 시작하면 59분 58초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요 앞에서 애들이 틱택통 울고 있어요.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러면 이걸 죽여 살려 그럴 정도로 바로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죽여 살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I kill you였어요. 니들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는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죽는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 조크라고 생각하고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죽는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그 I kill you라는 말을 I love you로 받더라고. 나중에 저희 중고등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변화된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때 참 한심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응 그랬어. 니네들 그랬다고. 저는 가감없이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니들 진짜 한심한 애들이었다고. 근데 어떻게 저보고 그 사역을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의 니네들 모습 보면 열받쳐서 못하지. 그런데 나는 설교할 때 너희들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틱톡터에도 손이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추수할 때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뭔들 했든 간에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거고요. 개인적으로도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낫을 댄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숨겨진 것 같고 확실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고 그 심판에는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자도 생기고요. 또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진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보낸 그 목적지가 로마예요.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자녀와 부모가 생이별하고요. 또한 남편과 아내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 그 묘지에서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처음 2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줄 날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 시간에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은퇴하시는 어떤 노 교수님이 1학년 저희들에게 1학년 저희들이 받은 그 시간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제군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불렀다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모든 사역과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약삭빠르게 여태까지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을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난 한 사람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아, 그 교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마도 신학교 막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뭔가를 하겠다고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르신 받은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구나. 그날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10명은 넘는다, 여태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역사를 일어날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고 또 전도도 잘 못하고 또 내가 전도해봤자 저 사람이 받을까?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을 집어넣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뿌려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명의 목사님이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십니다. 두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 교회에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뭐, 특별히 성도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교회에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래요.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정말 저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한 명의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합니다. 여태까지 이거 어쩌고 다 해봤지만 정말 변화된 사람은 지난 부흥회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회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의 쓰라린 목회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명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 두 명의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두 명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로 로버트 머핏 선교사와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 선교의 틀을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부르짖은 두 명의 위대한 선교사가 이 두 명의 정말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목사님의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가치,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 여러분이 뿌리시는 그 씨앗을 통해 세워지는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임한 이후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이 들어질지라도 많은 힘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지막에 책만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핏값 사신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구원을 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메가폰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주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벽치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그 보잘것없는 열두 제자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화의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끝을 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딴 건 몰라도 그것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과 우리가 뿌리는 그 하나의 씨앗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옆에 그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궁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궁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돌보질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이 이 아주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모시고 기도원 올라갑니다.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같이 열흘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주머니와 집사님이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10일째 새벽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사님이 아주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아주머니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피덩이를 마구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주머니가 돌아와서 집사님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통증이 없어요. 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병원에 보니까 자궁암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주머니가 살아서 동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만 690명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궁암으로 죽어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그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 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는요, 먹고 사는 일이 참 급합니다. 저 그거 압니다. 저도 그런 이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명예로 누리지 못할 자지라도 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눈물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자든을 세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소수의 분들,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며 부르짖는 분들, 몸된 교회에서 매주 수고하시는 작은 소수의 분들, 주일을 하면 다 늦게까지 또 찬양을 준비하며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분들, 그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뿌려진 그 씨앗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가 쓰임받는데 가장 큰 알곡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작은 헌신이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기도의 헌신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이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뿌려난 씨앗이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곡식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선교팀에게 얘기한 일입니다. 제가 하이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예요. 그 아이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꿔라. 어릴 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법대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 계속 얘기합니다. 잊지 마라. 네가 대통령에서 이 나라를 바꿔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걔가 대통령이 돼서 그 나라를 바꾼다면 그 자그마한 씨앗, 결국은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헌신이 언젠가는 알곡처럼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눈물로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